저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함께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함께 합시다. 오늘 수요일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아진 몇 가지 핵심 주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 월요일은 주로 예수님의 표정과 베드로의 표정을 교차로 오고 가면서 조명을 했었어요. 어제 새벽에는 문을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문을 사이에 두고 정결예법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지 않는 유대 종교인들의 밖에 서 있는 모습과 안에 끌려와서 서 있는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가 아니고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간의 내면의 그 치밀한 그 갈등을 우리의 모습처럼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빌라도는 여러 말을 질문 겸 쏟아내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스스로 몰라요. 그러나 독자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빌라도가 수없이 쏟아내는 말 속에 어떤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19장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또 쭉 내려가서 1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오늘 핵심 주제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단어 중에 보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한번 1장 29절을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 요한복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찾읍시다. 요한복음 1장 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을까요? 알고 얘기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구나 해서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로다? 어린 양이로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으로 넘어가서 5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한 얘기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빌라도는 자기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놀랍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은 사실상 보라로 끝이 납니다. 보라. 그런데 대상은 똑같아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인데 요한은 알고 얘기를 했고 빌라도는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구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는 빌라도는 스스로 세 번의 무죄를 스스로 증거합니다. 18장 38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빌라도가 스스로 증거한 얘기입니다. 또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네, 이 또한 누가 한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한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6절,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몇 번 확정해 주었습니까? 세 번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이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무죄 확정이 뭘 이루어가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를 한번 1장 띄워주세요. 레위기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모든 구약의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도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빌라도가 지금 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에 참된 제물인 것을 스스로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누구의 입에서 확정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입에서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을 보십시다. 1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바쁘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너는 어디로부터냐의 이 질문은 뭘 묻고 싶은 겁니까? 네 기원이 뭐냐? 기원을 물은 거예요. 출처. 근거를 물은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꺼내시는 대답을 보시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 이때 확실히 말씀하시면 좀 피차 속이 시원할 텐데 답을 안 하세요. 이유는 빌라도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싫거나 어떤 판단을 받는 게 돌이켜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18장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진리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다 스스로 인정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죽음에 내몹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말해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못도 있고. 엑수시아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황제에 관련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황제에게 모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자체가 황제에게서 밥도 나오고 황제에게서 평화도 나오고 황제에게서 힘도 나오기 때문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것이 빌라도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고난, 엑수시아. 자, 그런데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도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떡하신 바라 정하신 바라. 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난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고난의 출처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식 철학을 담아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풀어줄 고난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고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까? 위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비교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기원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여러분 유월절이 곧 앞에 있는데 준비일에는 주로 뭘 합니까? 제물에 쓰일 어린 양을 잡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시되고 예고되었던 예표되었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전날 예비일날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뭐로다? 왕이로다. 너희의 왕이로다. 이 말은 사실 왕으로서의 왕을 말하기보다는 조롱이죠. 빌라도는 야 봐라 이렇게 무기력하고 너희들한테 조롱당하고 매까지 맞아서 피까지 척척한 이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하느냐. 근데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서 즉위식을 끝냈다는 사실을 독자들도 눈치를 못 챕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셨어요. 언제? 바로 이 현장에서. 그 대관식의 장면을 눈치 못 채고 지나갔지만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본문 몇 줄로 돌아가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뭘 쓰고 관을 썼는데 이 관은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이 뭘로 엮어져 있죠? 가시로 엮어져 있어요. 왜 가시관일까요? 호구마는 많은 관의 모양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 많은 관 중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맞죠? 흙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가장 외적인 상징이 뭐냐 하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가시는 성경에서 항상 저주를 뜻하는 것이 가시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에 관은 관인데 가시관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대신 뒤집어 써야 될 저주를 대신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서. 그래서 가시관이에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색 옷입니다. 자색은 그 빛깔을 내기가 가장 까탈스럽고 과정 자체가 어려워서 지체가 높은 분들, 특별히 이 시대는 황제의 옷 색깔로 보편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입니다. 황제들이 주로 이 자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으로 지목하여 보라 했던 그 어린 양이 빌라도에 의해서 드디어 어린 양이신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참된 왕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왕은 멸시와 고난과 천대와 조롱 속에 서 있어요. 그들의 조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는 더 강한 것을 찾고 많은 것이 정의이고 큰 것이 실력인 것처럼 세속의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처럼 속이고 속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교회도 새롭게 따르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며 조롱을 겪고 이 세상의 심판 한가운데 서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죽음의 의미를 개인과 삼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청중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 그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요즘처럼 우리식 강도가 아니라 아마 독립운동을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지하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은 강력한 무리를 동원할 수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힘을 가져다 주고 당장의 열매와 결과를 쉽게 낼 수 있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오늘 기도의 주제입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힘 있는 기독교를, 능력의 기독교를 추구할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서 계셨던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몰리는 결단이고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임했던 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고난 속에서 꽃피었다는 사실을,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가이사의 충신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고 땅끝까지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까지 임한 그 예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립니다. 144장.
나의
즐겨 기도합시다. 첫째,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어느새 1사분기가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지나간 세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의 서성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백성으로 사시렵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결국 우리는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께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결혼, 취업, 수많은 삶의 다양한 주제 앞에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가이사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